북미에서 2천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이 정도 판매량이면 미국 사람 10명 중 한 명이 이 책을 사서 봤다는 거죠.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한국에서도 2003년에 번역된 이후로 꾸준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인 이 게리 체프먼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또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다섯 가지의 주요 방식이 있다. 그걸 이 사람은 사랑의 언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에 따르면 크게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고 받을 때 사용하는 그들만의 언어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다섯 번째는 스킨십이 있어요. 각 개인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중에 하나 또는 두 개의 언어를 가지고 사랑을 표현해 왔고 그리고 사랑을 받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각 개인은 저마다 사랑의 그릇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릇이 가득 차야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릇은 내가 가진 그 사랑의 언어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누가 자기의 등을 토닥토닥 해주거나 머리를 만져주거나 손을 잡아줄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그 사람의 사랑의 그릇이 점점 차오르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킨십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파트너는 그가 가진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 칭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랑 표현을 칭찬으로 할 거예요. 문제는 서로 이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엇박자가 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지만 표현이 어긋났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자기 언어로 표현은 열심히 했지만 받을 때 그게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리 체프먼은 말하는 거죠. 자신과 파트너의 그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또 그리고 그의 상대방에 맞추어주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다들 눈이 조금 반짝거리시면서 이걸 내가 누구한테 쓸 수 있을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뭔가 뒤로 갈수록 좀 더 세속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스킨십도 되게 건강한 거잖아요. 저는 이 책을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실까? 오늘 성경 본문을 읽는 걸 생략을 했었네요. 네, 오늘 본문 말씀 자연스럽게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궁금했던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이거를 좀 확신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조금 멀리서 그러니까 한 그루의 나무를 자세히 살피듯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전체의 숲을 보는 것도 그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멀리서 10장 전체의 맥락을 한번 보면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그 10장 서두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좋은 의도에서가 아니고 도전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불쑥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또 다른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하고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온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이 뒤에 바로 이어지게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고? 답을 말했네요. 오늘 제가 많이 당황하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중에 무슨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예수님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웃사랑이란 무엇인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것인가, 그거를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이웃사랑이 뭔가를 그 비유를 통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뭐 바쁘게 일하는 사람과 그냥 느긋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인간 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그 방법을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요.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따라오세요. 뒤집어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지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못 따라오신 것 같아요. 다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거야? 그거라면 하나님 편에서는 얘들아, 나는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때 나 진짜 사랑을 느낀다.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해줄 때 난 정말 기뻐. 라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 막 봉사하고 일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본문이 말하는 대답은 노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좀 되게 당황스럽지 않아요? 딱 보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르다가 나오고요.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르다가 좀 더 칭찬받아 마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되게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사람도 분명히 초대된 사람도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되게 많았을 거예요. 당연히 분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랄 상황에 동생은 언니 안 도와주고 저기 가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신다는 걸까?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의 스토리는 조금 확 공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 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을 해석할 때 기본 원칙이기도 한데요. 그건 뭐냐면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그 오늘의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렌즈를 가지고 본문을 바로 해석하기보다는 2000년 전 당시 지역의 문화적, 언어적 렌즈로 이 사건을 좀 다시 먼저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땠냐면요. 여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인원수에도 포함시켜주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가르치고 손목과 미간에 메고 붙이고 할 정도로 말씀을 되게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남자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였어요. 여자들은 랍비에게서,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 교사들에게서 배울 수가 없었어요. 만약 여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오게 되면 랍비는 그것을 자기의 수치로 여겼어요. 여자는 또한 랍비도 될 수 없었어요. 자, 이게 당시의 문화예요. 그럼 이제 이 문화적 렌즈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 가장 위대한 교사라 할 수 있는 예수님 바로 앞자리에서 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파격적이고 낯설고 이례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왜 그럴까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당시 사회 문화적인 관습에 의하면 상상할 수도 없던 장면, 여자가 랍비의 발치에서 가르침을 받는 모습을 이 역설적인 예로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충격요법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일부러 충격을 주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네가 나에게 들을 때, 내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일 때, 내 말을 정말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난 정말 기쁘단다.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어, 들려주고 싶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네가 나를 알아가면서 나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감출 수 없죠. 숨겨도 티가 납니다. 왜냐하면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가둬둘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담겨진 그분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다시 좀 뒤집어서 우리 사람 편에서 얘기해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크게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예요. 그 받은 사랑에 감격할 때, 감사할 때,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다 사랑이거든요. 동화책이 있어요. 알사탕이라고 읽어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친구가 문방구에 가서 알사탕을 사요. 그런데 알사탕이 다 저마다 무늬가 있어요. 집에 와서 그 알사탕을 아이가 다 까먹었어요. 근데 소파, 자기 집에 있는 소파의 모양과 똑같은 알사탕을 먹었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동화책 얘기예요. 알사탕을 먹었는데 그 소파 모양이랑 똑같이 생긴 사탕을 먹으니까 그 소파의 속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먹고 방에 앉아있는데 저기서 소리가 들려요. 동동동 동동아 동동아 뭐지? 가봤더니 소파가 말하는 거야. 너희 아빠에게 제발 말 좀 해줘. 소파에서 방구 좀 끼지 마시라고 고고 하면서 너무 괴로워. 그리고 리모콘 내 옆구리가 너무 아파. 빨리 빼줘. 이렇게 소파에 소리가 들려요. 신기하다. 그 다음에는 하얀색의 땡땡 무늬가 있는 사탕을 먹었는데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예요. 먹었어요. 강아지 마음이 들려요. 야, 동동아, 나 목줄 좀 풀어줘. 네가 나랑 놀고 싶어 할 때 내가 계속 하품하는 건 내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야 라면서 강아지가 자기 마음을 막 이야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는 회색 같은데 검은색이 점점점점 찍혀있는 사탕이에요. 그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사랑해 계속 사랑한다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턱수염이 까칠까칠한 동동이의 아빠였어요. 근데 아빠가 평소에 그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동동아 밥 먹었냐? 양치했냐? 팬티 갈아입었냐? 잔소리가 한 바닥으로 써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아빠가 잔소리를 맨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탕 먹고 들어보니까 아빠의 속마음이 다 뭐였어요? 이게 문자를 뒤집으니까 다 사랑이었던 거예요. 아이들 동화가 잘 만든 것 같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있는 모든 말씀은 사실 조금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눈을 감고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다 사랑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제가 어떻게 할 때 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정말 기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정말 좋으세요? 언제 마음이 정말 즐거우세요? 그때 떠올려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이 다윗이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의도적으로 그냥 막내라고 그의 이름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들이 다 세레모니에 초대되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다윗은 들판에서 얼굴이 붉게 그을리도록 땅볕 아래에서 양떼 돌보던 목동이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이랴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질투와 시샘 때문에 오랜 세월을 도망자 신세로 역적이 되어서 광야에서 지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다윗은 더 믿음이 단단해졌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자기 성으로 옮기면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아니라 사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천명하고 또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선언하게 돼요. 그리고 왕궁에 평안히 거하던 어느 날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백향목 궁에 평안히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다윗이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의무가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해보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에 대해 자원해서 감격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너가 지금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도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는데 그동안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지파도 나에게 그런 말을 먼저 한 적이 없었어. 그런데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다윗,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내가 너를 양을 따르던 그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잖아. 다윗, 잘 들어. 앞으로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의 원수를 내가 너 앞에서 멸할 것이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해줄 거야. 나 여호와가 너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을 거야. 그래서 너 다윗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야. 다윗,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감격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윗도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예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좀 다른 쉬운 번역으로는 주님, 이게 정말 주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란 말입니까? 라고 다윗이 감격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2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도 지금 다윗에게 감격하시고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감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서 찬양이 터져나와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까?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다윗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을 그럼 다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흐르는 이 사랑,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제가 누구이오며 제 집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고 그렇게 감격하던 때가 있지 않았나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도 감격하시면서 가장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자기 성으로 들어올 때 힘을 다해서 춤추고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아니 도대체 왕이 돼서는 어쩜 저렇게 방탕한 사람이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듯이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출 수 있냐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다. 오히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뻐서 춤을 출 것이다. 다윗이 지금 흥이 많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실제로 경험했고 받았기에 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춤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뒤로하고 여자로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그 돈을 아껴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그랬냐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돈 아껴서 좀 더 건설적인 일에 쓰지 뭐하러 그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서 향유를 사서 그걸 깨뜨려서 허비하냐고 그렇게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지만 마리아는 울면서 향유를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눈빛을 마주하고 그 눈빛 안에 담겨있는 목숨을 바쳐서 드려서 자기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녀가 받자 이젠 그 어떤 것도 그녀에게는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졌을 때,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이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내 상황, 내 형편, 내 마음, 내 실력 그대로여도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이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내 안에 부어지고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시편 있죠? 시편 23편. 이 시편이 언제 어디서 쓰였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 통치 후반부였을 것이다. 즉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다닐 때 썼을 것이다. 혹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썼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부어졌고 그것이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교회에 나와서 그냥 있기는 좀 뻘쭘하고 뭔가 하기는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하는 봉사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세상 소리 간데없고 그 주님의 음성과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때문에 감격해서 여러분 울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그게 뭐지?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밤에 그런 은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정말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왜 내 성격은 이런 거예요? 왜 내 외모는 이래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생각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오해가 풀리고 마치 따스한 봄 햇살에 눈이 다 녹아내리듯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 안에 다 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경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리는 경험, 그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밤에도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끼고 감추시겠어요? 자기 전부와 같은 아들을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억지로 찾아와서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시간을 또 기다려 오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헌신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도 때로는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분 계시더라도 정말 괜찮아요. 정직하게 그 마음 그대로 가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고 주님 정말 만나기 원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아멘? 저에게는 이 확신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르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 마리아 얘기를 했죠. 마르다를 하나님이 미워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마르다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녀를 잘못된 마음과 감정의 상태로부터 건져 올리고 싶으셔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르다가 했던 그 봉사, 섬김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바쁜 것 자체도 마르다가 뭐 바쁘게 움직여서 문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쁘게 열심히 많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섬기려고 한 거 너무나 귀한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바쁘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면 예수님은 가장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잠도 주무실 시간 없이 일하시면서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 하면서 쉬지 않고 계속 바쁘게 일하셨잖아요. 엄청 많이 일을 하셨어요. 바쁜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쉴 틈 없이 주님 위에 일하는 게 왜 나빠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만약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귀한 거예요. 여러분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뭐였죠? 마르다의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마르다는 분명 처음에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대접하고 섬기고 싶다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게 분명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베다니라는 데 살았거든요. 근데 그 베다니의 뜻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집은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이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조금 얘기했지만 지금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항상 12명의 밥을 잘 먹는 장정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그 12명만 있나요? 예수님 오셨다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 30명 정도의 장정들을 먹이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마르다가 한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마르다가 혼자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 상상이긴 합니다만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 오신대 하면서 자매가 같이 복작복작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다가 썰렁해서 보니까 마리아가 저기 가서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아이고 내 동생 아이고 예쁘다 하는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니면 전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 기쁘게 좋은 마음으로 마리아 마르다가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어때요? 성경 읽어보시면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근데 이거 이해가 되잖아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 감정적으로 읽으면 저는 마리아 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단기 선교 팀이 와서 같이 다녔는데 숙소 이제 영국에 있는 교회에서 같이 예, 잠을 자고 이제 뭐 짐을 풀고 여장을 풀고 막 생활하다가 이제 그날은 짐을 싸서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하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근데 거기 이제 침상을 다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창고에 넣고 이렇게 하고 또 빌린 곳이니까 또 깨끗하게 청소도 해야 되고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나서 아침 일찍 저는 가장 먼저 샤워 딱 끝내고 더 모닥불 아침 묵상 딱 하고 그 다음 이제 다 이렇게 치우고 애들 거 침상 다 접어주고 있는데 지금 빨리 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친구가 저기서 혼자 말씀 보고 딱 있어요. 다 치우고 쓰레기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제가 어머나 어머나 지금 어쩜 저렇게 성경을 읽고 참 귀하다 할까요? 아니면 때를 파악하면서 해야지 다 같이 공동 짐 쌀 때는 짐 싸고 치워야 될 거잖아요. 대화가 안 통한 여러분 너무 착해가지고 여러분은 그럴 때 가지마 저 지금 주님 만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분들인가 봐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어디 같이 갈 일 있으면 마르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이 나중에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도 미워해요. 마르다가.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근데 지금 예수님 뭐 하고 있었어요?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설교를 딱 끄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동생이 지금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지금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뒤집으면 예수님 생각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생각 있는 겁니까? 라고 하면 아니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해서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반대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 이 상태로 그러니까 문제가 이건 거예요. 봉사가 문제가 아니고 바쁜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일을 하는데 마음이 어때요? 완전 달라졌어요. 근심과 염려로 그리고 이 화로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만약에 예수님이 그대로 마르다를 내버려뒀으면 마르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를 사랑하는 하신다면 예수님이 마르다를 그대로 둬야 돼요? 아니면 마르다에게 한마디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은 너무 마음이 좋으시네요. 제가 마음이 안 좋아지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를 두 번 부르세요.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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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다야. 전 여기에다가 마르다야 표시하고 여기에 사랑하는이라고 써놨어요. 예수님 마르다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 마음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너 그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 마르다처럼 분주하신가요? 일에 치이고 바빠서 만약에 허덕이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마리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제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거죠.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바쁠 수 있지만 이제 마음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래서 나중에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마르다 변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한 차례 더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 발치에서 담대하게 남정네들 사이에 그 욕먹으면서도 예수님 바라보며 말씀 듣던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비싼 향유를 깨뜨리고 자기 머리털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요. 예수님이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찢겨지셨지만 예수님의 발에 부어졌던 그 향유의 향은 아마도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에게 작은 위로를 주었을지 몰라요. 함께 했던 제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마음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이 현장에 전 너무너무 의미 있는 이 짧은 구절인데 전 이걸 발견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때 그 시각 똑같은 자리에 마리아가 향유를 깨고 예수님의 머리를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순간에 요한복음 12장 2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그녀가 마르다가 이전과 전혀 다른 새 마음으로 새로운 태도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남에게 보여지거나 칭찬받거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구석진 주방에서 조용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일하고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마리아가 동생이 깨서 예수님께 드릴 때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마르다가 알고 있었을 텐데도 언니는 가만히 있어요. 옛날 마르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너 지금 뭐 한...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한 줄 몰랐어요. 저만 화내는 것 같아요. 아마 마르다는 그때 조용히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누군가는 그 부엌을 지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지만 마르다도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쁘게 분주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전과 전혀 다른 태도로 일을 했을 마르다를 떠올리면 너무 감동되지 않나요? 여러분, 주방일도 귀하고요. 바쁜 것도 귀한 거예요. 열심히 주님 위해서 뛰는 거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받아야 한다면서 모든 것 우리가 하던 일 다 그치고 그냥 속도 그냥 다 느리게 하고 내가 하던 일 다 그냥 놓아버리는 그런 걸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다 놓치면요, 게을러지기 쉬워요. 긴장감을 놓쳐버리면 태만해지기도 쉬워요. 그러나 그렇다고 반대로 또 너무 바쁘게만 살면 그거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쁘게 달리면 이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도 좁아져요. 그리고 분주해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주하다는 이 단어의 헬라어 뜻은요, 여러 방향으로 끌려간다는 뜻이에요. 분주함은 우리의 초점을 여러 방향으로 흐트러뜨리고요, 본질을 우리가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 맞춰야 할 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진짜 바쁘셨어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밥도 제대로 못 드셨어요. 그렇게 바쁘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쁘셨기 때문에 새벽 미명에 모두가 잠들었을 때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쁘시잖아요. 공부할 때 직장에서 제가 한 형제에게 중간에 주중에 전화를 한번 했는데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그 형제가 목소리가 좀 갈라지고 피곤했어요. 근데 제가 그 형제의 목소리를 듣고 위로를 진짜 받았어요. 나만 피곤한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아니 진짜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쁠 때는요 1분 기도도 충분한 거예요. 그냥 바쁘다고 그냥 아이씨 난 왜 맨날 바빠가 아니라 주님 저 진짜 바쁜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30초 기도해도 여러분 이게 정말 전심으로 기도한 거라면 주님 앞에 충분한 것이고요.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상황 열어주시고 사람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급하니까 바쁘니까 하나님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 맞는 은혜로 지혜로 지식으로 사람 보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거 다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받고 싶은 건 여러분의 전심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사랑받고 싶어요.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주님 사랑에 감격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광야 같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그 어떤 의미인지 내가 정말 알고 싶어요라고 정말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처럼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깨도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주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쳐서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가장 값진 보물 되신 예수님의 가치에 여러분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의무로, 억지로 혹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날 좀 잘 봐주실까 하는 거 말고요, 먼저 받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감격하고 그게 어떤 것인지 알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섬김과 봉사로 여러분 바빠지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 섬기기를 바래요.